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으로 당시에도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 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이자 오늘로 예정된 안보 협의회 직전으로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해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꺾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독자적인 휴전으로 알레포 동부 봉쇄 지역 주민들의 탈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오늘 시리아군이 알레포 북부 부스탄 알 카스르 구역과 카스텔로 도로 등 두 개 지정된 장소에 탈출 통로를 마련했다며 대기 중인 버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앞서 어제 고립된 민간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임시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며 반군들도 두 개의 지정된 통로로 알레포를 떠날 수 있도록 군 병력이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그러나 러시아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목적은 알레포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반군 장악지에서 민간인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연합 지상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 장성이 모술 탈환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라크군에 너무 빨리 진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리 볼레스키 소장은 어제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군이 모술로 돌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작전이 동력을 갖게 된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을 압박하면 적은 파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레스키 소장은 또 ISIL이 모술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ISIL이 더욱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라크군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겨울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베이징에 왔지만 우리 관계는 봄날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시 주석도 양국민은 형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필리핀과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공동협력의 확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정상회담 뒤 필리핀 고속철 사업을 비롯한 기초시설과 에너지, 투자, 마약 퇴치, 농업 등 13건의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 국들이 민스크 평화협정 시행을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 무장경찰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4자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무장경찰의 1차적인 임무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치러질 선거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다음 달 8일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때 가서 보겠다는 말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러시아의 간첩 행위와 트럼프 선거 진영에 대한 지원 의혹을 두고 두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미국 인터넷 웹사이트를 해킹했다는 점이 미국 정보기관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 자신은 푸틴 대통령을 알지 못하며 더 나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을 것이라는 점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북한이 오늘 평안북도 내륙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2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인 체제라며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전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나라 외교 국방 장관들은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어떤 핵무기 사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는 겁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차원의 제재와 독자 제재 채택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에 대한 고립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두 나라는 특히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입니다.
이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 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준비 태세와 결의를 입증하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This step that we are taking on the extended deterrence is further evidence of our readiness, our resolve and our determination.
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등 구체적 확장 억제 역량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also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deploy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battery.
윤병세 장관은 더 나아가 미국 전략 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20일 열리는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장관들은 이 밖에도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수위 높은 대북 압박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대화 의지 또한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능력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며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had the power to wipe out North Korea for years. For years.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제재 해제, 경제 협력, 에너지와 식량 지원, 새 평화 방안,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 압박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무엇보다 UN에서 안보리결의 2270호에 담긴 생계 목적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가장 큰 석탄 교역과 수익 창출은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이는 방어 조치로서의 마지막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 외교 국방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미국, 한국은 물론 영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어제 열린 미한 외교 국방 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 합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쟁점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동시에 만나는 회의, 양국 간에 이제 중요한 채널로 자리매김한 것 같죠?
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 열렸기 때문인데요. 2 플러스 2, 2 더하기 2 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는 그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바로 다음 날 두 나라 간 안보협의회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안보협의회는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니까 2 더하기 2보다 훨씬 오래된 회의고요.
네.
두 나라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분위기가 그냥 뭐 의례적으로 만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방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만큼 이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이런 회의 뒤에는 과연 구체적인 조치나 실질적인 진전은 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 회의에서는 두 나라 장관들의 발언 수위도 높고 구체적이었을 뿐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합의도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이 11분 넘게 논의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예.
북한에 대한 경고,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 또 미한 동맹의 중요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가 더 적절할 겁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
케리 장관은 핵 우산은 물론이고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역량 이런 자산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이걸 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데 합의한 것이 주목됩니다.
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요?
네, 케리 장관이 기자의 질문에 비교적 상세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생계를 위한 석탄 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케리 장관은 이게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런 허점을 통해 북한이 석유 수출,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역시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
이런 접근이 군사적 수단보다 낫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미국 조야에서는 최근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캐리 장관의 일본 발언이 군사적 수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 이 캐리 장관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군사적 수단은 마지막 선택이라면서도 북한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캐리 장관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물론 그게 미국의 목표는 아니니까 대화로 나와라 이런 취지였습니다마는 최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김정은의 죽음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예.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당국자들이 일부러 최근 대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 핵위협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캐리 장관의 이날 발언에 들어있는 대조적인 대북 메시지, 그러니까 대화 유인책의 수위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면서 여러 당근을 제시했는데요. 제재 해제나 에너지, 식량 지원 등 과거 자주 거론했던 이 사안 외에 새 평화 방안과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지금 그렇게 평화나 대화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기에는 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정부는 아주 고강도 대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캐리 장관 측이 그러니까 미국 측이 좀 더 그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네, 캐리 장관이 평화 체제나 평화 조약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날 그 대북 제재와 압박에만 초점을 맞춘 그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의 발언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예.
물론 두 나라의 철저한 공조와 안보 공약이 기자회견 내내 중심 주제이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느낄 고통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한 반면에
예.
미 국무장관은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으니 북한이 응하라 이렇게 다른 한쪽에도 문을 열어뒀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온 합의 사항과 쟁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번 미한 외교 국방장관 이른바 2+2 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용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전면적 압박 의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지난 2010년 시작된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한 간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건 전면적인 북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평가입니다. 우선 대북 억지력 면에서 미한 외교국방 차관급이 참석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설치하기로 한 건 미국의 해구선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엔 미한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 산하 억제전략위원회가 확장 억제를 논의해왔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장급 정도였는데 이제가 격상을 시켜서 차관급으로 올린다라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협의, 차관이 서로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까지 갔다는 건 좀 더 긴밀화? 좀 더 긴밀하게 됐다, 협의가. 제도의 틀은 갖췄다.
또 이번 회의에서 나온 공동성명이 해구선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확장 억제 공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의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안보 불안, 다시 말해서 지난번 그 비온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억지적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라든지 또 미국의 전술핵 반입에 대한 목소리가 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나 또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불안한 감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배정호 박사는 아울러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이 해소될 경우 한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 또 미한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공동 문서상 최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와 압박의 수위를 높인 건 미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평가입니다. 여기에다 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제3국 간의 외교 관계까지 건드리는 총체적 대북 접근을 하기로 한 것도 대북 압박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간 최대 미화 약 9억 달러 규모의 외화 수입원으로 추정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로 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차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중 석탄 거래 차단 등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다자 제재와 미한 양국의 조율된 독자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미한 두 나라는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단 유엔 안보리 제재상의 허점을 차단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오늘 평안북도 내륙에서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닷새 간격으로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부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방당국의 공동평가 결과 이번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도 한국 군당국과 비슷한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회의를 마친 직후면서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를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내용입니다.
지난번 10월 15일 실패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불과 수일 만에 그것도 10월 17일 그 안보리 언론 성명이 채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수일 만에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20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위성들을 더 많이 쏘고 우주 정복을 위한 진군을 다그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이 우주개발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위성 발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8차례 이어졌지만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6월 22일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당시 발사된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높이 1413km, 사거리 400km를 기록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15일 평안북도로 발사 장소를 옮긴 뒤 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시험 발사나 성능 확인 없이 지난 2007년부터 40여 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 전역은 물론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됐지만 거듭되는 발사 실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에 2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변 불안으로 독극물 탐지 장부를 수입하는 등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전략적 도발에 2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가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 대성은행 금고 자금이 고갈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체제의 가장 큰 효과는 엘리트층 사이의 체제 회의감과 북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올해 대남 사이버 공격이 지난 3년간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주요 국가기관과 방산업체, 외교안보 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료 절취 목적의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이후 일시적으로 자제했던 숙청도 재개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 64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폭정이 계속되면서 엘리트층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고 체제 감시기관까지 돈벌이에만 급급해 부패가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북한의 한 간부는 김정은에게는 생사를 함께할 신복이 없으며 권력층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권의 불안정성이 벼랑 끝 위기로 가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근황과 관련해선 신변 불안이 가중되면서 외부 행사 일정과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가 하면 폭발물과 독극물 탐지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등 경호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몸무게가 정권 출범 당시인 2012년에 90kg 정도였지만 지금은 무려 130kg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무절제한 과식과 과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입니다.
김정은은 매주 3, 4회 밤을 새워 술파티를 하고 있으며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를 못한다는 한 해외 공관원 증언도 언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은 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감시를 받고 있고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철이 술에 취하면 헛것이 보이고 호텔방 안에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철은 또 지난해 겨울 김 위원장에게 제9실도 못하는 자신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국가정보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철은 또 동병상련의 처지인 고모 김경희를 가끔 방문해 안부를 묻곤 한다고 국가정보원은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에 대해선 권력 남용이 심하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습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은 간부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처벌하는 등 권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여정이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외부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신 여부나 신병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는 형식적으로 동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최대 관심은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결의 2705보다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느냐 여부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이전보다 강화된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4차 핵실험 때 2270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제재안을 의결을 할 거예요. 중국은 항상 우리의 기대는 못 미쳤지만 지난 4차례의 핵실험에서 이렇게 중국의 제재 결의안에 참여했던 내용이나 강도를 보면 항상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대북 제재의 수준은 명시적으로 높일 것인데 민생 부분을 포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식은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거나 북한 내에 커다란 혼란이 올 정도의 제재에는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중의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경쟁 구도 때문에 북한의 완충적인 전략적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되는 대북 제재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선 이에 따라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두고 미한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나 민생 목적의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입니다.
또 제재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민생이라고 예외를 인정받았던 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걸 관련해서 결국은 또 힘겨루기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뭐 북핵 문제에 관해서 기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만을 언급함으로써 특별하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시진핑 정부의 국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한국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내년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 문제 등 내부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적인 정세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데는 대북 제재의 목적을 둘러싼 입장차도 작용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미한과 달리 중국은 대북 제재를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입니다.
북한도 문제가 많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제 미국에게도 원인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미국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라.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대북 제재가 자국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것도 고강도 제재 중국이 미온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경우 수년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북 삼성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인 6.7%보다 낮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체 31개 성 가운데 랴오닝성이 최하위인 31위를 차지했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각각 26위와 29위였습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 가운데 약 60%가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박사는 그동안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결국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중국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추가 제재가 이루어져도 숨쉴 틈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상진 광우대 교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체제의 그 전복,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뢰를 중국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려울 거다.
신 교수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이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민생은 철저히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함으로써 21세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인륜적인 체제라며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에 언제든 김정은 정권의 도발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층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의 잇단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한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언론인이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잡지 주간 동양경제의 후쿠다 게이스케 편집위원이 지난달 말 평양과 원산을 방문한 뒤 전한 내용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언제 북한을 방문해서 어떤 인사들을 만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9월 21일 날부터 29일 날까지 일주일 정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1년 만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1998년부터 6번째 방문했습니다. 인사들은 주로 경제적인 그런 인사를 만나는데 공장이나 기업소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약 보름 만에 북한을 방문하신 건데요. 핵실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역시 직접 북한을 방문하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핵실험에 관해서 말을 못 들었습니다. 약간 물어봐도 노동당이 벌써 결정한 것이니까 난 그런 그 정도의 언급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유해 남보리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철광석 또는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우리가 그 무역에 관한 그런 장소 아니면 담당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뭐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석탄이나 조광석에 관해서는 북한 국내에서 그 수요가 충분히 있고 또 석탄이나 공급을 잘할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쓰니까 그 수출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설명이 뭐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기름값 또는 환율 등에서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쌀이나 기름과 같은 가격은 뭐 작년보다 비교해도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환율도 지난해에 들어 북한 돈으로 1불 8천 원 정도 있고 이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 역시 미국에 대해서는 막 정부 기관이나 약간 좀 건조적인 입장이 있는 분한테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정권이 약간 좀 오래 계속됐으니까 다음에는 뭔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 납치 문제를 비롯한 그 전지적 그 외교적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그 언급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역시 경제 잡지의 기자인지 몰라서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떤지 일본 기업의 어떤 그 기업이 유명한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가요?
어떤 사람은 몇 명은 확실하게 트럼프 쪽이 되면 지금 뭔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약간 스캔들이 많아서 그런 변화도 기대할 수는 없을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 어떤 사람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이야기 통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관심거리니까 역시 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뭐 자료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 몇 명은 클린턴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남편인 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처럼 좀 북한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아니면 뭐 뭔가 그 진지한 그 태도로 외교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동안 클린턴 후보자를 보면은 아마 북한에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개성공단이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의 지금 상황에 관해서는 역시 좀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라 저떠라 뭐 그렇게는 말은 못 들었지만은 역시 좀 비판한 그 뉘앙스를 가지면서 한국 정치나 경제를 말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1.1%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북한의 거시 경제, 마크로 경제적인 현황에 관해서는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기성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재미있는 그 통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리 교수의 말에 의하면 1인당 GDP는 1,053불, 그리고 2014년은 1인당 GDP는 1,013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서는 성장률은 낮았지만 특히 그 김정 당위원장이 그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13년까지는 7%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리 교수 말에 의하면은 2015년의 통계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다. 발표돼도 미국과 대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요 경제 통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추수, 알곡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알곡 생산량은 2014년은 571만 톤으로 2013년에 5,660만 톤보다는 늘었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2014년은 연초 심한 가뭄 때문에 농업 작업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겨루가는 유산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 좀 유의해달라. 아, 특별히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북한의 전력사정은 어떻던가요?
전력사정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또 5년 연속으로 반복을 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전전을 못 봤습니다. 지방 도시도 그렇고 오히려 원산에서는 24시간, 24시간 전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뭐 말하는 자신 있게 말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후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달 말 평양과 원산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 씨로부터 북한 내부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를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서울 도심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총기 사고 흔치 않은 일인데 경찰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군요.
네. 어제 오후에 서울 강북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입니다. 사후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경찰과 시민을 향해서 10여 발의 총을 쐈고요.
네.
경찰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두 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퇴근 시각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울린 여러 발의 총소리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
다행히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용감한 시민들이 나서서 피의자를 붙잡으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치밀한 계획 아래 실행된 범행으로 밝혀져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 일반 시민이 총을 갖기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가 됩니다.
예.
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기간에는 관할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총은 인터넷에 올려진 총기 제작 동영상을 보고 나무 등을 이용해서 만든 사제총이었습니다.
예.
범행 당시에 사제 목재총 17장이 발견됐고요.
네네.
칼, 폭발물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 사전에 이런 범행을 계획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혹시 범행 동기 밝혀졌습니까?
네, 경찰은 피의자가 평소 경찰이 자신의 주변에서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과대망상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근 이 피의자의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네.
경찰을 죽이는 것이 목표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는 특수강간 등의 전과 구범의 성범죄자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위치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범행 전에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체포 당시에는 방탄복에 헬멧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오랜 접대 문화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도입됐죠.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이제 시행된 지 20여일 정도 지났는데요. 첫 번째 재판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8일 강원도 춘천경찰서 한 수사관 앞으로 떡 한 상자가 보내졌습니다.
네.
국회와 법원 등 국가 공공기관 또 각급 학교 등 4만여 개 기관에 공무원, 교사, 언론인,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한 국민 약 400만 명이 적용을 받는 김영란법인데요.
예.
그래서 시행 전부터 화제가 됐었습니다. 누구든 이 법을 어기면 일벌백계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시행 첫날에 경찰서에 보내는 이가 누군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이 떡 한 상자가 배달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떡 상자를 받은 해당 수상관은 곧바로 감찰실에 신고를 했고요.
예.
떡을 보낸 이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떡 한 상자가 첫 재판의 대상에 오른 거군요.
네. 이 경찰은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떡 상자를 보냈는지 떡 상자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 떡을 보낸 사람은 사기 사건의 고소인으로 그 수사관의 배려로 자신의 조사 시간을 조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고마운 마음에 동료 경찰관들과 나눠 먹으라고 보낸 떡이었는데 경찰은 직무와 연관이 있는 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아, 고마운 마음에 성의로 보낸 건데 이게 뭐 과거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관행처럼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는 직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먹을 수 있는 떡이고요. 김영란법이 제한하고 있는 그 5만 원 이하의 어떤 그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사회 규범상 허용되는 일도 생각을 했답니다. 본인 예. 사람이.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위법으로 입증이 되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예.
최대 한 200달러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적용될까 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양갈래입니다.
네.
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이렇게 사소한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것은 과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사실 김영란법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고 또 투명하고 청렴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법인데 그 인정과 성의를 표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옥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청정하게 만들 것을 기대했던 김영란법이 지금 과연 취지 맞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걸 둘러싼 뭐랄까요 논쟁,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았군요.
네. 그 올 5월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가 96만 2천 명이라는 것이 통계청 조사 자료로 나왔습니다.
네.
그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까지 모두 합한 그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곳곳에 관광객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는 게 지금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공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도 있다고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서울 구로구가 그렇고요. 경기도
네.
안산, 경상북도 구미, 뭐 각 지역의 공업단지가 있는 곳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이 공단 단지 외에도 농촌이라든지 어촌 지역에서도 일하는 외국인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의 근로자, 취업자 수는 2,645만 명입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근로자 100명 가운데 30명 정도, 3.6%가 외국인 근로자인 셈입니다.
네. 국적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을 보면요,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현재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베트남이 7.4,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들이 6.6, 북미 지역의 사람들이 한 4.7%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적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일하고 있는 분야를 보니까요, 기능원, 기계 조작이나 조립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33%, 뭐 단순 노무직이 한 31%, 서비스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12.6%로 나왔습니다.
예.
외국인 취업자의 한 66% 정도가 남성이라고 하는데 그 특성을
예.
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면은 한국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한 달에 물론 뭐 2,700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들도 한 9%가 있지만 이들은 좀 일부입니다.
네.
그 외국계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전문 인력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절반이 넘는 53%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미화로 1,770달러 정도 이하를 받고 있는 숙련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 근로자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월 평균 임금은 2,900달러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을 중시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이 지역의 번영과 미군의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 9월 29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말했습니다. 5년 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군사적 요소와 함께 외교적,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터 국방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소는 각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두 성장하고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토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안보적 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번영을 위협하는 해양적 우려 사안과 함께 테러리즘도 지적했습니다. 가토 국방장관은 미국이 다섯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침략과 무력 사용, 중국의 공격적 행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란의 공격과 걸프 지역의 세력 확장,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의 순위파 무장 세력을 격퇴하는 것입니다. 가터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이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는 5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미 국방부는 이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2단계는 지난해 시작된 것으로 군사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 작업을 결합해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군 이 지역에 미군에 대한 투자와 고성능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편 동맹국들의 안보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가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가터 장관은 미국과 이 지역 우방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우방국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터 장관은 이 정책이 아태 지역에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